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것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열이 나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새로 나왔고 누적 사망자도 42명에 이릅니다. 북한은 백신도 다들 안 맞았고 코로나 치료제도 없다 보니 기침이 나면 꿀을 먹으라든지 버드나무 잎을 우려 마시라든지 민간 요법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극단적인 봉쇄에도 들어갔는데요. 먼저 지금 북한 상황부터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발열 환자들의 자택 격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정에서 열이 나는 환자는 개별방에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 성원들과 될수록 멀리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알려줍니다.
더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함께 머간이나 코안 세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량은 2리터 정도가 좋으며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민간요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노동신문은 꿀을 먹으면 기침이 좀 나을 것이다. 그러나 12개월 미만 아기는 삼가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경증 환자들의 경우 버드나무 잎을 더운 물에 우려서 먹으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열이 나면 해열진통제를 먹고 4주가 지나도 몸 상태가 나쁘면 의사나 병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 발열 환자가 어제 하루에만 29만 6천여 명이 새로 생겼고 누적 사망자는 4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열 환자 수를 처음 공개한 지난 12일에는 1만 8천여 명이었는데 사흘 만에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배경으론 지난달 치러진 대규모 열병식이 꼽힙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부대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이동이 제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원로로 꼽히는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조문하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북한이 직접 밝힌 게 이렇고 실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거라는 관측이 많죠. 우리 정부가 이르면 내일 북한에 공식적으로 방역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에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실무 접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측에 관련한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일쯤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 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을 택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상황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 내 상황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이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이제 북한의 그 이 행정 체계가 상당히 그 미흡하고 또 그리고 이 주민들이 그 확진 현상에 대해서 신고하는 이러한 그 자세도 상당히 소극적인.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민심 위반이 체제 동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변수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긍정적인 언급이 나올 경우 북측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은 강력한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은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감옥이라 불리던 상하이는 내일부터 마트도 다시 문 열고 음식도 배달됩니다. 49일 만이죠. 구석찬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 시민들은 처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극단적 봉쇄 정책, 제로 코로나의 도시 기능은 마비됐고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거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던 상하이. 49일 만에 일부지만 봉쇄 정책을 완화합니다. 천통 상하이시 부시장이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상업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상하이시는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의 현장 영업을 조금씩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의 배달 영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외출 허용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아 도시 기능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동포 사회에서도 통제가 본격적으로 풀릴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왔습니다. 한때 하루 2만 명을 넘던 상하이 신규 감염자는 사흘 전 1,900명대로 어제는 1,3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서울 용산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정상회담 다음 날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취임 11일 만인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 전략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6차례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안보와 주요 국제 현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해서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간 머물다 일본으로 갑니다. 토요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문 전 대통령에게 남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모종의 역할을 요청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해외로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많죠. 그런데 비행기 표값 알아보시면 너무 비싸져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 제한을 좀 풀어서 국제 항공편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과연 가격이 떨어질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출국장에 길게 선 사람들 모습이 코로나 이전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이들에게 비행기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대략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싱가포르를 오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인천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을 웃돕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엔 50만 원 안팎이었는데 두 배 이상 오른 겁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늘어난 수요를 항공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 수는 코로나 직전의 30% 수준입니다. 비행 금지 시간, 일명 커퓨도 항공편을 쉽게 늘릴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방역을 이유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비행기 착륙을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행금지 시간 해제를 논의 중입니다.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유류 할증료가 오른 문제도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내달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17,600원,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9월과 같습니다. 국제선 6월 유류 할증료는 이번 주 결정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까지 감안하면 비행요금 고공행진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돈 더 내고 프리미엄 택시 부르려다가 탈용 요금이라고 평소에 4배 내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택시가 안 잡힐 때는 그렇다 쳐도 택시가 잘 잡히는 상황에서도 탈용 요금이 적용돼 기준이 뭐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알아보니 그 기준은 그냥 업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였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이면을 보여주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도로에 가득합니다. 앱으로도 호출을 해보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뿐입니다. 결국 요금이 비싸도 대형 택시나 고급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남에서 강북까지 해가지고 한 6만 7천 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어플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블랙으로 교대해서 신사 조금 넘는데 2만 8천 원 되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서울 교대역에서 상암동 JTBC까지 이 시간에 일반 택시를 잡으면 2만 1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혀 잡히지가 않고요. 그나마 잡히는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면 8만 4천 원을 줘야 상암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탄력요금 3배가 적용돼 서울 이태원에서 경기 안산까지 17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하고 서울 내를 이동하는데도 9만 원, 8만 원, 6만 원 요금이 흔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다음날 놀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승객들의 분노는 기사들에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이제 월급제가 돼가지고 100% 다 회사로 다 들어가는데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저희도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손님들 그냥 요금을 그냥 주면서 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막 저 17만 원 무슨 뭐.
그러니까요.
일반 택시는 심야에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시외로 나가도 할증이 최대 40%에 그치지만 모빌리티 앱의 대형이나 고급 택시는 수요에 따라 300% 할증된 탄력요금이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택시로 갈아타는 기사들이 많아지며 일반 택시 기사 수는 더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탄력요금이 정해지는 기준이 불투명하단 겁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수도권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지난주 택시 잡기가 수월한데도 탄력요금이 적용됩니다.
길거리에 빈 택시가 줄줄이 서 있는데도 1.6배의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율이 정해지는 기준은 업체에서만 합니다.
탄력요금을 정하는 공식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자체적인 AI 알고리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기도 어려운 거고 근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는 중형 택시에도 탄력요금제 적용을 고민하는 상황. 하지만 탄력요금이 이처럼 불투명한 데다 플랫폼 가맹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는 탄력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거래 수수료 거둔 은행들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수수료만으로 지난해에만 수백억 원을 번 은행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실명이 인증된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은행에 수수료를 냅니다. 인터넷 은행부터 시중은행까지 모두 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중입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4대 거래소가 이들에 낸 수수료는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5층과 6층이 인터넷은행 K뱅크 본사입니다. 이 은행이 작년 한 해 업비트 코인 거래로만 벌어들인 수수료가 290억 원에 달합니다. 수수료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번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농협은 102억 원, 신한은행도 8억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특히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2020년 K뱅크의 수수료 수익은 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던 게 1년 만에 30배 넘게 늘어 290억 원이 된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닌 거래소와 은행 배만 물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인값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수수료는 많이 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만들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료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K뱅크 측은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일 뿐 수수료 폭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상장 폐지로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피해 방지 방안을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곡식이 많이 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밀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반기 먹거리 물가가 20%나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리 식탁도 함께 공격한 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찾은 EU 정상회의 의장단. 저장탑에 가득 찬 밀과 옥수수를 시찰하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무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데사 항을 집중 공습하면서 곡물 수출 길도 막힌 겁니다.
It's an almost grotesque situation that we see at the moment in Ukraine. There are nearly 25 million tons of grain that could be exported, but they cannot leave the country simply because of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the blockade of.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밀은 전 세계 교역량의 14%, 해바라기유는 43%나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Troops have destroyed storage capacity and that they are looting the storage grain.
여기에 비료값 등 원가 상승에 남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일손 부족까지 씨 뿌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성 사진의 초록색이 짙을수록 농작물이 풍부하다는 건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우크라이나 지역 색깔이 확연히 옅어졌습니다. 이를 분석한 업체는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작년보다 최소 3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올 3월 밀의 국제 가격은 전년 대비 최대 82%나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Prices for food has increased drastically because Ukraine is one of the main producers of wheat.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크라이나 변수로 인한 상승분은 아직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3월 초에 많이 올랐던 그 부분이 반영되면 거기에 3에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밀 생산 세계 2위인 인도도 자국 수급을 위해 밀 수출을 금지한 상황. 여기에 고유가와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 식탁 물가는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밀, 옥수수, 콩 이게 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작년 대비로 하면 20% 이렇게도 도출 숫자가 식품 물가가 내년에 오를 요인이 생긴다.
G7은 식량 위기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he hybrid war is not only by tanks and air missiles, not only with fake news and propaganda, but also it's a food war, which we can see around the world already.
하지만 육로 이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흑인 밀집 지역에서 10대 백인 우월주의자가 슈퍼마켓에서 총을 난사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흑인이었습니다. 범인은 헬멧에 방탄복까지 착용하고 자신의 범행을 한 게임 사이트에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슈퍼마켓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이 방탄복을 입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주말 오후 2시 반쯤 미국 뉴욕주 북부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명이 총을 맞았고 이 중 10명이 사망했습니다.
I seen a guy in a full army suit just shooting shots at people. It's a shame because there was a lot of people in there.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18살 백인 청소년 페이튼 겐드론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선 소총 두 정이 발견됐고 범인은 게임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중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He was very heavily armed. He had tactical gear. He had a tactical helmet on. He had a camera that he was live streaming what he was doing.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흑인 밀집 지역으로 경찰은 사건을 인종 증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상자 13명 중 11명은 흑인이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전 구구 사이트 등에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등을 자세히 적은 선언문을 올린 걸로 전해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인종 증오 범죄는 다양성을 내세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올해는 코로나19가 휩쓸던 지난 몇 년과는 달리 학교마다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아이들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상을 되찾는 학교의 풍경들, 유효한 기자가 담았습니다.
큰 목소리로 부르는 스승의 노래. 감염을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노래입니다. 학교 현장은 이렇게 급속도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아이들이 그렇게 체육활동을 못했잖아요. 벗고 뛰어도 된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코로나19 유행에 가장 긴장했던 보건 선생님은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참 남다르고 그리고 좀 기쁘네요.
전면 등교가 시작돼 업무가 배로 늘었지만 교내 일상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온 학교 풍경처럼 우리 사회도 일상으로 돌아갈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주 일상회복 2행기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는 23일로 예상되는 안착기에 접어들면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지방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 남북을 분리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절 그랬던 것처럼 경기 북부를 분리시키겠다고 했고 김은혜 후보는 이에 맞서서 하나의 경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하나, 둘.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연천, 의정부 등을 찾아 경기 북부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경기 북도는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희생이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성격이 크게 다른 지역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동연 후보의 주장입니다. 분도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동연 후보는 시기상조라며 이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북부의 여론을 감안해 방향을 바꿨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선거 전략이나 또는 표를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 이분들이 받아왔던 역차별과 피해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분도론이 등장하는데 선거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경기 북부민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하나의 경기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졌죠. 제가 정부를 설득해서 사람, 예산, 그리고 모든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경기 특별도를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이재명 후보도 등판했죠. 안철수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고 권력형 성범죄의 소굴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지역을 돈 이재명 후보는 도둑이 도둑이라고 덮어씌운다며 여야 의혹을 합쳐서 특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나서 사과한 민주당을 향해선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자 권력형 성범죄 소굴입니다. 정책적으로 처절하게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처참하게 바라겠습니다.
하루 전 개소식을 연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인천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도둑들이 도둑이라고 덮어씌운다며 여야의 개발 의혹을 함께 특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등봉, 공흥지구, LCT, 화천대유 합쳐서 오공CT 화천. 오공CT 화천.
오공CT 화천.
특검합시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추진했던 영수회담 만찬과 관련해 민주당 쪽에서 답을 안 준다고 들었다며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마치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반지성. 닷새 전에 대통령 취임식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으로 향했죠. 이후 자택 앞에서 연일 보수 성향 단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7m 가림막이 쳐졌다. 치워지기도 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간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성당 미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냉면 한 그릇.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화와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는데요. 여기서 반지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화제가 된 핵심적인 키워드 반지성을 이렇게 돌려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같은 생각으로 반지성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개념이 조금 다른 건지 아니면 또 취임사를 겨냥한 건지 반지성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들을 전반적으로 에둘러 비판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 정치적인 것과 완전히 멀어지겠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반지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 이슈에 계속 언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대선 때 썼던 전략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통할 수 있을까요? 대선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AI 위키윤을 등장시켰죠.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네, 이렇게 정치권 최초다 이걸 강조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의 AI도 등장했습니다.
저 오세훈의 MBTI를 댓글로 맞춰주세요. 정답을 맞춘 분들께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 AI 오세훈이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위키윤이 네티즌들의 각종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했었는데 댓글 달아달라 비슷한 전략이죠.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의 매력처럼 다시 한번 이제 AI 오세훈도 달립니다.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걸 벤치마킹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네, 한 줄 단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등 있었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오늘 페이스북에 경기 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전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올렸고요.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 남부 국제공항 추진도 있었습니다. 이런 한 줄 공약은 한눈에 들어오고 기억하기 쉬운 선명성이 최고 장점이죠. 하지만 그런 만큼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가장 눈길을 끌었지만 후퇴하면서 그만큼 논란도 됐으니까요.
재정 상황이 저희가 파악해보니 저희 공약을 완전하게 지키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부 내에서 저희 공약했던 200만 원 수준의 사병 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이라는, 연장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선거 전략도 연장되는가 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시간 뒤면 경기에 나섭니다. 이번 시즌 21골을 몰아친 손흥민 선수. 지금 득점왕인 리버풀 살라 선수 기록에 단 한 골 모자라는데요. 살라 선수가 오늘 새벽 첼시전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해서 손흥민과의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리버풀과 첼시 경기는 공격수가 아닌 골키퍼 대결이었습니다. 1대1 상황 리버풀 디아스의 오른발 슛은 첼시 골키퍼 맨디의 발끝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골이 될 뻔했고 이에 질사라 첼시 알론소의 왼발 슛은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의 몸을 날린 선방에 막힙니다. 그 혈투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의료진이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속절없이 골대를 벗어나고 잘 맞았다 싶으면 골대를 때립니다. 전후반 90분에 연장전까지 머리를 쥐어싼 120분. 점수는 0대0. 또 골키퍼 대결인 승부차기가 이어집니다. 결국 첼시는 카라바오컵 결승에 이어 또 한 번 승부차기로 리버풀의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So overall I felt as though we played well and we deserved the win but obviously when it goes to penalties it's a bit of a flick of the coin but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국내 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 중 갑자기 주저앉은 살라입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설라는 의료진 치료를 받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I think they're kind of okay. I don't think they will be ready for Tuesday, to be honest. Don't think they would have been ready for Tuesday.
설라는 22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입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골을 추가하지 못하던 중 부상까지 당한 겁니다. 이틀 전 아스날전 득점으로 한 골차까지 추격한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에 오릅니다. 손흥민은 번리를 상대로 3년 전 70m가 넘는 돌파 끝에 골을 터뜨려 푸스카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뜻깊은 골로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최강 중국을 7번의 듀스 끝에 이겼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데요. 이번 승리로 12년 만에 세계 선수권 우승컵도 되찾게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로 두 경기씩 주고받은 한국과 중국. 우승을 결정지을 마지막 단식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심유진이었습니다. 심유진의 무기는 코트 구석구석 찌르는 변칙 공격. 구석에 내리꽂는 강한 스매싱을 상대가 받아내면 이번엔 네트 가까이 뚝 떨어뜨렸습니다.
That is fantastic.
중국의 마지막 주자 왕지희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첫 세트는 듀스를 7번이나 거칠 만큼 끈질기게 버텼고 2세트는 결국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3세트에서 체력이 떨어졌는지 심유진의 변칙 공격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결국 10점 이상 차이를 벌이며 한국이 마지막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거둔 순간입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선수들은 번갈아가며 우승컵을 들어 올려보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심유진의 마무리는 위기 때마다 팀을 구한 단체전 선수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이어지는 빠른 랠리에도 집중력을 유지했고 한 선수가 잠시 라켓을 밖으로 코트를 나갔을 땐 남은 한 명이 두 명 몫을 해냈습니다. 한편 함께 출전한 남자 대표팀은 8강에서 덴마크를 만나 2대3으로 패했습니다. JTBC 서준성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